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16년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고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 또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이런 저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 형제는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6절 말씀이고 다음은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두 절을 읽은 후에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한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다수 그리스도인에게는 헬라어가 생소하므로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위 구절을 어떻게 옮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구절을 NIV에서는 continue to sin이라고 옮겼고 ESV에서는 practice of sinn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해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고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장 이어지는 구절에서 승리의 선언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움에 살아가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짓지 않고 율법대로 살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연약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반복하진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keep on sinning, 즉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머무는 한 그리스도 피가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 약속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9장.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이 일에 관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열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아가야에 있는 여러분이 지난해부터 준비를 다해 놓았다고 자랑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열성을 듣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형제들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제들을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빈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자랑한 것처럼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형제 가운데 누구라도 나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갔다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을 크게 믿었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이 형제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어 그들이 가서 여러분이 약속했던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에 마지못해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 드린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마다 마음에 바치기로 정한 대로 바치십시오. 아까워하면서 바치거나 마지못해 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복을 넘치도록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이 쓸 것을 언제나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 온갖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며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씨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씨를 주시고 그 씨를 자라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푼 선한 일의 열매를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어 여러분이 언제나 마음껏 베풀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푸는 선물을 우리가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런 봉사가 믿는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봉사를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봉사의 결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고 그 기쁜 소식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아낌없이 돕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넘치는 복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민수기 제14장.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이셨다는 것과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계셔서 그들 맨 앞에서 걸어가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하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내일 너는 돌이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서 광야 쪽으로 나아가거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 대 어울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에서 죽는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다음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바로 그 산간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성도 함께 기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귀도에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하는 각자의 부름받음에 대한 확신과 역할을 감당해야 할 각오를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자신의 일꾼된 감격과 더불어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치러야 할 고난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기쁘게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생명의 신비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자신과 같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4절 말씀 중심으로 고난을 기뻐하고 각오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에 적절한 이유나 반대 급부가 없다면 견딜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나는
빠져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사도가 감당하려고 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비단 그가 사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을 위한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고난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고난과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각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고난을 피하고 영광을 취하려는 이기심과 독선 때문에 복음의 빛은 희미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니까 오늘날에는 전도자나 장로쯤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시대의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부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면서 죄로 고난을 받지 말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격려합니다. 세상에 누가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생명을 잉태하는 그 어머니의 고난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고통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려는 각오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므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5절 말씀 중심으로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나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오다 보니 오늘 내가 교회 교우가 됐고 일꾼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역시 너희를 위하여 즉 교회의 구성원들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경륜이라는 고백은 부부간에도 필요하지만 성도간에도 꼭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속한 교회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경륜에 있다면 경륜을 거스르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바울사도의 고백만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로는 26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영원부터 감추어 있던 비밀을 알게 하신 감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남이 모르는 것을 특히 그것이 놀라운 것일 때 안다고 하는 황홀감은 누구나 가지는 겁니다. 나에게만 들려줬다. 이 심오한 진리는 과거의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26절 공동번역입니다.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감추었던 것을 오늘날 나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알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역시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숱한 구약의 위대한 선자들조차 몰랐던 모르고 간 비밀을 오늘 내가 안다고 하는 자긍심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입니다. 복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하게도 오늘날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비밀을 맡은 자는 책임도 그만큼 큽니다. 네 번째로는 28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나눠주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만드시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완전한 텔레이오스라는 그리스도는 목표에 도달한, 충분히 달성된, 성숙한, 장성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으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이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성년의 온전한 그런 의미도 있는데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아무도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계획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7절에 말씀하는데 반드시 먼저 된 자들은 온전한 자들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자를 위하여 힘을 쓰게 해야 합니다. 온전한 자는 남의 앞에 거침이 되지 않는 자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8장 9절이고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거듭난 자들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곳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죠. 다섯 번째는 29절 말씀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일은 이 일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즉, 교회의 모든 직분과 일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위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완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즉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 각자가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영적이고 인간적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빠져도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사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바울사도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4장 19절에 장성한 사람을 향한 기준과 그에 따른 수고가 어떠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도 분명히 귀도인이라고 이름하는 교우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성하지 못하여 유대교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고 우왕좌왕하는 휩쓸리는 모습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분명 하늘의 기관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혀주신 귀도의 신부들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난장판이 되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서로 반목하고 경쟁하며 권력이나 자리다툼이나 하는 꼴불견으로 유치하기까지 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에베소서 5장 27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셔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자신이 먼저 남의 보살핌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다른 교우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장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가 쓴 요한서신을 읽어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 사이입니다.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보고 분개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이런 불같은 성격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안에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 두 형제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지상에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두 형제 가운데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이 구절은 요한 1서 3장 20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즉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마음속으로 책망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자녀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자녀를 포용합니다. 요한 1서 3장 20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도 이런 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여리고 성의 라합이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 모스 신을 섬기는 이방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온 룻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줄 모르게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을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북한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